오늘 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크리스천의 구제에 중점을 두고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구제 혹은 베품에 관하여 가르치는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 혹은 독자, 배우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지 이교도인이나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최초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한 게 아니라 신자의 교육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이거나 목사, 장로, 집사 또는 교육자라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베푸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이 아닙니다. 이건 배워서 습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돈과 베품을 주제로 한 말씀이 성경에서는 매우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설령 믿는 자들이 베푸는 선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동기로, 혹은 그릇된 태도로 그것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베푸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행인 구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곧 이 본문 안에 숨겨진 선한 행위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도둑질, 거짓말, 범죄행위나 비도덕성에 관해 경고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제라는 선행에 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행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반드시 권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구제라는 선한 행위가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위선의 악함에 대해 논하고 계십니다. 그 위선이 다름 아닌 경건한 종교적 행위, 즉 종교적 선행들인 구제, 금식, 기도 같은 형태를 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부, 기도, 그리고 금식이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된 이 모든 선한 행위들은 악한 위선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적 경건의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인해 놀라거나 심지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직접적이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분명 우리들 가운데도 경건한 척하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애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가득 찬 악한 위선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심지어 저는 자선 혹은 구제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를 더 무겁고 무거운 죄악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의 구제에 관한 토픽으로 다음 주에도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설교는 크리스천의 선행 안에 이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선행은 기독교인의 삶과 또 그들의 모습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행 그 자체가 크리스천의 경건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선행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매우 악한 행위들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선행이 악행으로 변질될 수 있다. 먼저 저는 이 말씀 안에 내재된 본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야기할 문제점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존 크리스토스톰은 이미 여러 세기 전에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우리의 죄성만큼이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아주 영리하게 위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자부심이라는 죄로 우리를 대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교인들은 여러 종류의 크리스찬의 선행을 강조하는 이들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실한 자라 칭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안다고 믿고 성경 공부와 전도에 힘쓴다고도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성이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는 것이 그리 큰 비밀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로 그렇게 높이진 않겠지요. 문제는 항상 자신 스스로를 진리와 신념 위에 확고히 서 있다고 믿는 것에서 야기됩니다. 그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죄인들이 아닌 종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사실을 안다면 놀랄 것입니다. 그러한 비유들은 믿음에서 실족하고 잘못을 한 사람들을 향해 크게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유들은 믿음의 가정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관한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느낌이나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며 믿는다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을 들었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대해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선행이 결국에는 악행으로 변질되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한 예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예화 속에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처음 두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당하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이었으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였고 반면에 그 두 종교인에게 외면당한 이를 사마리아인은 도와주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루기 원하는 것, 추구했던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선함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해한 종교와 영성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선함을 세우려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마리아인만큼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그들의 기준에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멸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두 사람을 혼내시며 이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정의한 선함이란 그들만의 선이었지 진정한 선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멸시하게 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함이란 실제로는 악함이었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양육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게 된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없는 로마의 집권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 형벌로부터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자였으나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앙과 영성은 그들을 죄짓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왜 요즘 현대인이 종교를 싫어하게 됐는지 이해가 갑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 그들이 빌라도와 같이 신앙심이 없는 자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의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언급하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의로움은 덕스러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움이라는 덕목이 예수님을 살인하게 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에 따르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구절에서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의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불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 유대인들은 자신이 불의하고자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의롭고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리에 따라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요. 여기서 의는 선한 것이지만 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의로움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갈망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실하며 영적임을 주장한다고 하여 곧 하나님의 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최상의 의로움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게 될 아주 나쁜 불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를 위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로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주 예수님과의 궁극적 교제와 관계를 갖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잠시 후에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에 관하여 답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혹은 선함이란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신이 죄악으로 번질될 수 있는 정도까지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바른 혹은 선함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적용되고 또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바른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사랑이야말로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크리스찬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랑이라는 바른 덕목이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악행으로 변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마치 자신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정결하다고 구분짓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그들만의 길을 고집하고 주 안에서 자신들과 다른 이들은 미워합니다. 이와 반대로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날마다 되새겼습니다. 민수기 4장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른 덕목들 그 자체를 궁극적 목적 혹은 우리에게 특권이나 힘을 주는 원칙으로 여길 때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두 아들 중 한 명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요구한 탕자입니다. 이 아들은 매우 무례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후 그의 삶은 곤두박질쳤고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 결국에는 돼지우리에서 지내는 멸시같고 배고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탄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늘 아버지 곁에서 유산을 미리 요구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키지도 않고 또 노하게도 하지 않았던 큰아들은 마음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든 행실은 탕자와는 달리 참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온 그날 그 큰아들의 선함은 그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를 잘못 판단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동생이 돌아온 즐거움을 즐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선행과 선함으로 이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아들의 착함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결국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화는 부분적으로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자의 의로움과 용서받는 자의 의로움 사이에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정의한 선을 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음을 은혜를 통해 받은 사람은 용서하신 아버지의 의로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불균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큰아들처럼 그 선한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후반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좋은 은사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의 의로움을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선해 보일지라도 주님 눈에는 우리가 악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름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자주 크리스천의 삶의 궁극적 목표로 가장되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올바름이란 것들이 너무나 자주 크리스천의 삶의 궁극적 목표로 가장되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성자가 올바른 덕스러움이 있는 곳에 또한 많은 위험도 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9세기의 아이리시 신학자이자 시인인 존 스코터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악함은 덕스러움의 그림자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선과 구제는 우리가 힘써야 할 선행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선행을 일궈내고 또 실행에 옮길지는 주의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제라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위선자의 죄를 범하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과 선행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선의는 그들을 독선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규칙 준수만을 강조하는 자로 이끌 수 있으며 바른 증거라는 미명하에 증오를 표출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교묘히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독교는 어떤 조항들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웨슬리는 많은 이들의 신앙은 더 이상 생명을 주는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선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행위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지 어떤 것들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시대에 많은 성직자들은 그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악행에서 돌아서기. 먼저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걸어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와 같이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렇게 덧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도 이분과 같이 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주관하시는 권한이 있으신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또 아들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름은 매우 분명하고 또 즉각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고기 잡던 그물과 다른 사업활동을 내버려 둔 채 그 말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의 영적 삶의 견습생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래전 그가 그의 제자들을 불렀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걸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기본 원리야 형식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닮기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일 뿐 그 자체가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자세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기를 마치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파괴적인 가르침을 인지하고 주의함과 같이 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권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만 그 고백은 반드시 열매 맺음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는 가르침 중 한 가지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뢰와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르침은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세에 반하고 또 성숙과 어른스러움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이해 또는 학습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작은 어린아들과 결부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 여겼던 속칭 성숙한 제자들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 심지어 깊은 이해심이 없는 아이들마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특성과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대략적 탐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신앙생활과 또 믿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련의 것들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들 자신들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인 복음 안에서 언행이 일치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교리와 신조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구세주 예수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 우리는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관심을 받기에 보여지는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죄악으로 변질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앞서 말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힘쓰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이 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도덕적 악행에 대한 해결책.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해결책이 우리 자신의 부적절한 자기평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면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올바름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 또는 이해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올바름과 선량함으로 우리가 성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완벽한 상태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올바름에 대한 자기 당착적인 이해는 단지 실패에 이르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해하는 올바름이라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해결책은 예수님의 기준을 바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18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지나친 자존감과 자기 자신의 선량함을 보시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가진 모든 부와 성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자신이 모든 계명을 그 젊은 부자는 예수님의 그 요구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최소한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한 행위의 어두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루어온 다양한 분야의 성공, 성취감, 상급을 받은 일들, 명예, 그리고 영예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 신학에서 올바름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축하고 의지하고 또는 감탄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정한 올바름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과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올바름이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좋지 않은 자들과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름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모든 올바름의 덕목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 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설교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바로잡아주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설교를 더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없는 상태, 즉 우리로 모든 것에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 감사함에 이르게 하는 상태를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해결점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말로 믿음은 우리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지향하게 합니다. 믿음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확실한 신뢰로 이끌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1절에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베품은 선행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곳에 든다면 이 믿음의 행위와 선행은 죄악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내놓고 기부하는 행위는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그 선행의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놓고 칭찬받고 싶어 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은 악행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 면에서 관대함은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은 올바른 관대함과 그릇된 관대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베푸는가와 왜 베푸는가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숨겨진 동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대함은 우리가 받은 과거의 축복들의 근원지가 어디였나 생각해보게 하는 선행입니다. 물론 그 축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관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선물의 근원지로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푸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관대하심을 망각한 채 우리가 베푸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대함은 많은 기초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이유는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수도 있고 또 그 베푼다는 생각 자체가 좋아서일 수도 있으며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관대함은 결코 우월적인 태도, 특권의식 또는 기대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대함은 자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과 열린 손이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구제는 악행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유대와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이들의 종교적 열정은 그들의 스스로를 테러리스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선행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